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인류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장 19절에서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대접재앙을 기술하기 전에 12장, 13장, 14장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죠? Faithful 하시단 말이에요. Omnipotence, Omnipresence, Omniscience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다고요. 성경에는 모두 5만 4천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금방 떠오르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있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참 좋은 약속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전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리로 전부 수렴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들이에요. 그 5만 4천 개의 약속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외롭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갓 예수를 믿었을 때는 기도를 하면 잊어버린 지갑도 막 나오고, 없던 택시도 막 오고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너무 답답하죠. 심지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부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의 질투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할 때쓴 시예요. 그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 정도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친 짓까지 해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을 머리로 막 박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해서 겨우 블레셋 사람들의 칼을 모면했다라는 대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마디도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꺼내주지도 않으셨고 위로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물맷돌 5개로 2m가 넘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을까?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해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을 하실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다 어디 간 건가?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욥은 엄청난 고난 속으로 던져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38장 동안 한 번도 욥에게 안 나타나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위로는커녕 그 고난의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욥기 23장 8절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모세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처가살이를 하죠. 자존심 성질 다 죽은 거예요.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편을 보면 인생이 길어야 70,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수명이 강건해야 80이었던 시절에 그 사람 나이가 80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 되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을 약속받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근데 25년 동안 자식을 안 줘요. 준다 그랬으면 바로 그 다음 해에 주면 좀 좋아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인내하게 하시죠? 사라에게 자식을 주마 하면서도 내년 봄에 줄게 그런다고요. 그냥 당장 주시면 좋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과 인내와 시간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이 그토록 힘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수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하나님 나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수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침묵하신 적이 있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잘 안 고쳐주시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뭔가 그 자녀에게 금방 변화가 오던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요? 내가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정당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내 자식의 변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럼 복이에요.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셨어요? 하셨죠.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풀어주세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가슴이 아프죠. 목사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빨리 대답해 주지 않으실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5만 4천 가지의 약속을 해놓으셨으면서 왜 그 약속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전부 어디로 수렴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시는 분이라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수렴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향한 약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고 있으면, 내가 나의 소원 성취를 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 기다림이,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죠. 어둠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최종적인 언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엽적인 약속들만을 우리 임의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 침묵을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믿음, 성숙되어져야 할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시간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시금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에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미국에 입양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4살 때 미국에 입양이 되셨어요. 한국에서 하루는 엄마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셨대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벤치에 앉혀놓고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선 엄마가 안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보호소로 옮겨졌고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된 거죠. 여기에서 그 전도사님을 입양한 양어머님은 백인 할머니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대요. 친자식 이상으로 자기를 키워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그분과 사는 시간들이 행복했다 그래요. 근데 9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님하고 같이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셨대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한국에서의 그 친어머니와 똑같이 그 전도사님을 벤치에 앉혀놓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가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전에 상처가 한번 있었으니까 곧 이 어머니도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 두 어머니를 떠올렸대요. 그리고 사람 죽었을 때 입는 배옷 있죠? 그것을 입혀놓고 몽둥이로 계속 두들겨 패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렇게 버릴 거면 갔다가 오겠다는 약속이나 하지 말지.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약속을 초회같이 버릴까?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지난 5년간 자기를 거두어주고 자기에게 그토록 헌신적으로 대해주었던 양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 5년간의 양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전도사님은 아니야, 이 어머니는 꼭 올 거야. 우리 친엄마와는 달리 이 어머니는 꼭 올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절대로 이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릴 거면 한국에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대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아, 나는 진짜 이 엄마를 믿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두 시간 후에 정말 그 엄마가 오신 거예요. 911 앰뷸런스를 타고 온 거예요.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디즈니랜드가 좀 넓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서 다 구경시켜주려고 거길 다니시다가 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셨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다시 달려오신 거죠. 그 전도사님이 엄마를 보고 그랬대요. Mom, I know you're coming.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I know you're coming.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너 정말 나 믿고 있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낼 것이라는 것을 너 진짜 믿니? 너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니? 그걸 알아야 그런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너 정말 나를 아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게 되면 우리는 얼마간은 잘 견디는 듯 보여요. 근데 고통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사그러들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금방 탄로가 나죠. 멀쩡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오래도록 사업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엉터리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금해 보는 거예요. 나는 바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 오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조금 아까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은 아시죠? 얼마나 제가 이걸 자주 부르는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고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세.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죠.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 주시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복된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울며 부칠 때 부모는 절대 침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와는 이야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기는 이해력과 사고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아기가 울면 부모는 얼른 가갖고 젖을 물리거나 우유를 데워주거나 기저귀를 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도움을 청할 때 종종 침묵을 하죠. 그것은 그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한 부모의 따뜻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신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난 너 믿는다. 이제 난 너 믿어. I trust you.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만 침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요셉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어요.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침묵하셨어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사울에게도 예우를 깍듯하게 했어요. 그는 여전히 부하들을 선대했다고요.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런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침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침묵 속에서, 요셉은 그 침묵 속에서 더욱더 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다윗이 70이 넘어서 이제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키심이요. 거기 안위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수례를 하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침묵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나를 안위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의 지팡이, 미쉐나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보는데, 치는데 쓰는 막대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막대기, 쉐베트는 아이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한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들어주면서 엉덩이나 툭툭 쳐주는 그런 지키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우리에게 날라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통과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신을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세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래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래요. 아름다운 게 다 얼어 죽었어요? 이게 아름답게?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까? 이게 아름답대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왜 억울하게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게다가 억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참는 게 아름다운 일이래요. 근데 21절에 보세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바로 이걸 위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는 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근데도 끝까지 참는 그 일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대요. 우리는 전부 그거 싫어하죠. 저도 싫어요. 해럴드 쿠시너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책을 썼죠. 해럴드 쿠시너의 아들은 프로게리아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조로증이라고 아세요? 조로병? 아이가 10살, 11살만 되면은 완전히 다 늙어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해럴드 쿠시너가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력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동정심 많은 목회자로 성장했다. 그 시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그 모든 장점과 미덕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누가 고난을 당하고 싶어요? 그 미덕, 장점,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나에게 그 고난을 다시 가져가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그거 다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반드시 너희는 그걸 통과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본을 보이고 가셨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천국 가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죽어서 남들이 유익해지는 삶을 전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를 잘 아시죠? 누에. 누에가 뽕잎을 먹고 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실로 자기를 칭칭 감아요. 그리고 번데기가 됩니다. 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열어보면, 전 많이 열어봤어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뒤지게 맞았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번데기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주만 지나면요. 그 안에서 얘가 나비가 돼요. 그리고는 하루를 꼬박 그 고치 안에서 막 부시락부시락부시락 그래요. 나오려고요, 거기서. 이제는 살아났어요. 날개도 돋았어요. 그래서 그 고치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찢어지니까. 근데 하루를 찢어요, 그걸. 하루를. 그 옆에서 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찢어주잖아요? 그럼 걔는 나와서 하루밖에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하루 종일 부석부석 되면서 찍고 나온 그 나방만이 3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누에가 꾸불통 꾸불통 2차원의 세계를 살다가 이제 찬란한 날개를 갖고 3차원의 디멘션을 살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2차원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몸을 입고 살게 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의 죄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의 힘을 축적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고통이며 고난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이제 고통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은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에 생기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올 때 기독교인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911이 닥쳤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벌초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에 놓고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판을 주시죠. 말씀과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서 야, 이 지도와 나침반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 감사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가는 거예요. 저는 초콜릿을 원래 싫어해요. 그래서 초코파이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훈련소에 가가지고 몇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고참이 PX가 갖고 초코파이를 하나 탁 주더라고요. 세상에. 한 시간 동안 빨아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원래 입이 짧아가지고 어디 나가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군대에 처음 딱 들어갔는데 첫 식사 때 돼지고기 국이 나왔는데 비계 하나 딱 들어있는데 거기 털이 아직도 제모되지 않은 돼지 털이 이만큼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이거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사회에서 먹던 그 밥들이 얼마나 맛있는 거였는지 거기서 알겠더라니까요. 아니, 깻잎 통조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 진수성찬이죠. 그리고 고참들이 먹다가 라면 국물이라도 조금 남겨주면 거기다 밥 말아서 진시황이 안 부러워요.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서 초코파이의 가치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곳에서의 초코파이는 그야말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 구원의 진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확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 나침판과 그 지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지지대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짜 의지하고 바라볼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했는지 아세요? 온 힘을 다해서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거기서 남자들을 전부 할례시켜버렸어요. 전투력 상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은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생식 능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대 시대의 남자의 생식기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을 다 단념하는 거죠. 전투력 상실.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옛사람과의 결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못된 성품, 못된 인격 이런 것들 죽이기 위해선 반드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길갈의 교훈이며 할례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루에 그 할례 자국을 몇 번이나 보게 되죠? 화장실 몇 번 가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를 그만큼은 매일매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힘을 빼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화장실 가는 만큼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절대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no cross, no pain 그걸 원하지만 no pain, no gain이에요. 절대 고통 없이 무엇도 얻을 수 없어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려고 엉터리 같은 놈들이 로또 사고 그러는 거예요. 일확천금. 내 페인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얻어내려고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만 그런 고통 속에 내던져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돼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10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어의 뜻을 따라 번역을 하면 누구나 다 겪는 고통,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Such as is common to man.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만큼의 고통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아들을 사고로 잃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현자를 찾아갔어요. 이 고통을 좀 잊게 해주세요. 너무나 아파요. 그랬습니다. 현자가 이야기했어요. 고통을 없애주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태까지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 얻어오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다녔죠. 두들겼어요. 주인님, 이러저러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신 적이 없다면 저에게 겨자씨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펑펑 울어요. 내가 최근에 겪은 고통,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막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해줘야 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주인을 막 위로해주다가 나왔어요. 안 되겠다. 좋은 집으로 가야지. 멋진 집에 가서 두들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왔습니다. 겨자씨 하나만 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주인이 그 여인을 불렀어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고통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또 그 여인은 그 주인을 위로해줘야 됐어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수년 동안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고 다녔는데 고통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만한 고통 속에 던져져 있구나. 모든 인간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다 던져져 있어요.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이지 전부 여러분들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다 던져져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고통이 없어요? 잘생겼다고 고통이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모두 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던져져 있는데 나에게는 나침반과 지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소중한 걸 소유하고 있다. 이게 없는 저 사람들은 어떡하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trust,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은 저의 요구를,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저는 저에게 그것을 설교한다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신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자바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그 김 목사님은 진짜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산대요?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당신 맨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당신은 진짜 그렇게 삽니까? 지금 웃는 사람들 빨리 이름 적어주세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살게? 그래서 괴로워요.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욕심과 어두운 생각들 때문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갖고 있던 펜으로 제 허벅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팍 꽂은 적이 있어요. 너 도대체 네가 목사 맞냐? 네가 신앙인이 맞냐? 이렇게 저를 나무라면서 그냥 제 허벅지에다 팍 꽂은 적이 있어요. 저도 못 이기겠어요. 안 돼요, 저도요. 괴로워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왜 가끔 열흘씩 금식하는지 아세요? 뭐 대단한 소원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겨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밥을 굶으면 밥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딴 생각 안 하려고 밥 굶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아셨죠? 정말이에요. 저는 밥을 굶으면 딴 생각을 못해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에 열심히 싸워봐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싸워봐요. 자주 쓰러지죠, 저도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를 시키신 거예요. 저는 예전에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너무 외롭고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람 몇 명 모아갖고 석쇠에다가 돼지고기 구워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밤새 이야기하면 그게 풀리곤 했어요. 근데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가까운 사람들, 마음 통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허심탄회하게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도 몇몇 주당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 꼬셔서 벌써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 안 돼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더 훌륭한 분들이니까. 허벅지에 펜 꽂으셔야 돼요, 여러분도요.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전부 그냥 쩔뚝쩔뚝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오히려 눈물이 많아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우는 줄 아세요? 사무실에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제가 앉아있는데 많은 시간 혼자 앉아갖고 울어요. 외롭고 심심해서 우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그것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도 많이 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의 설교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왜 궁금하세요? 제가 그렇게 살면 절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싶어서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아니면 저 사람도 그렇게 못 살고 있을 거야.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먼저 자포자기 하고선 저 사람도 그렇게 못 살 거야. 그런 동지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 그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저 쫓아오실 겁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요구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허벅지를 찍으면서 가보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실 때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한 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이겨내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볼 테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잘 이겨내세요. 예전에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자기의 묘비명을 발표해가지고 히트 친 적 있죠? 뭐였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자빠졌다라는 말이 동사의 활용형 뒤에 붙으면 있다라는 말의 속어가 되죠. 웃기고 있네의 속어. 그게 웃기고 자빠졌네로 많이 쓰는데 자빠졌네라는 말이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서 있던 것이 이렇게 넘어진 거, 쓰러진 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화 씨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쓴 거죠. 나는 웃기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밥 먹고 가끔 정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요 놀맨디에 있는 공동묘지에 자주 가요. 거기는 유럽식 묘지라 묘비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묘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면은 시원해요. 또 거기는 묘지는. 그래갖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묘비를 읽으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써있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는 죽어서도 끝까지 웃기겠다는 거예요. 투철한 직업정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 믿고 자빠져야죠. 예수 믿다가 가야죠. 끝까지 예수만 믿다 가야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누가 뭐래도 예수만 믿다 죽었다. 예수 믿고 자빠졌네. 그게 우리의 묘비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의 할례 자국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보십시오. 이제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시게 되면 정말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겨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이 이렇게 명확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실력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I trust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진짜 실력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